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야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살피게 될 텐데요. 다윗은 이제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일이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영적인 일을 돌아보게 되는데 이 6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궤 그 안에 그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고 7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시간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시간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지난주에 그 5장을 볼 때 그 5장의 시작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이전은 그 사울왕이 죽은 지 7년 반이 지난 후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이 된 것이 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적어도 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십수년이 지났고 또 그때로부터 7년 반이 더 지났습니다. 그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광야와 동굴을 전전했고 또 급기야 그 블레셋에게로 피난을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전에는 궁중 음악가였고 또 장군이었습니다. 또 그전에는 양을 치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세월을 통해서 다윗은 왕다운 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 인생을 걸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느 한 순간 또 어느 한 기간은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기간이 자신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100%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오랫동안 지났음에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너무너무 또렷하게 저는 풀어질 것을 200%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미로에 갇힌 것처럼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위에서 보면 다 보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순간순간은 우리 이해가 잘 되지 않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 가십니다. B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바른 신앙 습관을 가진다. 바른 신앙 습관을 가진다. 다윗이 동일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반복해서 여쭈었던 것처럼 바른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바르지 못한 습관은 인생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출발이 되지만 바른 습관은 믿음과 인생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위기에 보호막이 됩니다. 좋은 습관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믿음도 좋고 삶도 유의미하게 만들어 갑니다. 반대로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탕진합니다. C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는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예, 들어와서 살았는데 예루살렘 그 전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땅은 400년 동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고도가 지금은 800m가 약간 넘습니다.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그 도시가 한번 완전히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위에 다시 세우게 되면 그 폐허 위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의 높이가 약 한 5m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이 11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높이가 뭐 700m다, 800m다 많이들 얘기하는데 지금 그 공식적으로는 800m가 약간 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삼면이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침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종의 특징은 자기 뜻이나 자기의 계획보다도 주인의 뜻, 주인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 시편 18편 우리 올해 그 표어가 있는 그 편인데요. 그 18편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는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썼다고 했으니까 이미 왕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왕 다윗의 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종이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건이변 시편 18편 1절 2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암송해 봅시다. 예, 우리 시편 18편 1절 2절 우리 찬찬히 한번 읊거나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예. 그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예, 한번 모르시면 한번 찾아 또 우리 천천히 한번 읽거나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 한번 해보실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멘. 예, 우리는 특정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또 특정한 순간만이 아니라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3번 당시 오늘 이 6장이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장면인데 그 궤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당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여호와의 궤라도 불리고 언약궤, 법궤, 그냥 궤 등등으로 아주 다양하게 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호와의 궤, 아니 하나님의 궤라고 하나로 통일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414쪽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예,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1차로 먼저 한번 딱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패전했습니다. 그 패전으로 그 이스라엘 군대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언약궤를 실로에 있던 언약 궤를 가져오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그 요단 강물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축이 뒤흔들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도 과거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2차전을 붙었는데 1차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 그 홈리와 비나스는 전장에서 죽고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물론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궤가 없었습니다. 예, 사무엘하 6장 1절 예, 416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예,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일곱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뺏기고 지금 6장인데 5장에서 그 블레셋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그 교회 이동 경로에 보면은 제가 써놨는데 예, 아스도스의 다군 신전으로 처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고대의 전쟁은 다 신들의 대리전입니다. 내가 믿는 우리 민족이 믿는 신과 당신 민족이 믿는 신이 서로 붙어가지고 그 신이 위에 있는 신의 백성들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신들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가서 아스도스에 있는 다군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이제 자기들은 이겼다고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 다군 신전에 가니까 다군 신상이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렇게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황해서, 이제 이렇게 그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갔더니 목이 부러지고, 그 팔목이 부러져서 그것은 문지방에 있고, 다시 몸뚱아리만 그 신전 안에 나동거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두려워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군 신전에 그 문턱을 밟지 않았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독한 종기 재앙이 아스도스를 판데믹 대유행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 블레셋의 중부 내륙 도시에 있는 그 가드로 보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그 독한 그 종기 재앙이 도시를 완전히 판데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가드 약간 북쪽에 있는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냈더니 거기서도 독한 종기 재앙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니네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단순한 나무 상자로 보이지만 그게 나무 상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무 상자로 보고 싶은 거예요. 우상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으로 읽지만 성경은 단순히 종이와 잉크가 아니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또 딴 곳으로 옮기자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6장 7절에서 9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네, 그 전나는 소 두 마리, 그러니까 어미소 두 마리로 하여금 새로 만든 수레를 끌게 해서 베스메스로 돌려보내자고 했습니다. 그 베스메스가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금은 수레를 만들면 굉장히 그 정교하게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데 3000년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았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소는 멍에를 메울 때 굉장히 거부하는데 예, 멍에는 보통 황소에게 메우는데 예, 새끼를 낳아서 저절 먹이 하는 어미소에게 그 멍에를 씌운다. 안 하려고 하겠죠. 예. 그리고 그 또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에다가 그 수레를 채워서 그것이 베스메스까지 반듯하게 그 가면은 그 이거 하나님께 사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만약에 안 가려고 하거나 엉뚱하게 가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너무너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소가 예, 반듯하게 예, 갔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볼까요? 예,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랏예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예아림을 들한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예, 하나님의 궤를 기랏 야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데려다 놓고 예, 엘리야사를 통해서 지키게 했답니다. 그 암소 두 마리가 그 반듯하게 예, 그 치우치지 않고 갔습니다. 그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소가 그렇게 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는 그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의 돌비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거기를 들여다보았다가 그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5만은 가로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 어떤 그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고 좀 이제 또 어떤 중요한 사본들에게는 5만은 없다는 의미인데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약 7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보다 훨씬 더 적었는데 5만 70명은 과장인 것 같고 아마 70명이 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궤를 기앗 야림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베스메스에서 기랏 예아림은 그 북동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곳입니다. 예, 그곳 역시 그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갖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간절하게 바랐는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그 원래 있던 실로로 가져다 놓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이것이 그 배경입니다. 예, 큰 사본 1절에서 11절은 이제 궤를 예, 메어 오라고 했는데 19원 장면입니다. A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의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예, 3만 명입니다. 예, 그 궤가 그 2절에 보면 그 바알레 유다에서 그 있다고 하는데 그 바알레 유다와 기랏 이아림은 같은 지명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정성이 지극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이 그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 30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명 단위의 군대를 30개를 뽑은 것입니다. 그 혹시 이제 그것을 가져오려고 하면 블레셋이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뽑았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B번 다윗 하나님의 궤를 아미나답의 집에서 싣고 오는데 누가 수레를 몰았습니까? 3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 예, 웃사와 아효가 예, 몰았습니다. 그 우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궤가 기랏 야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었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기간이 그 처음 간 날부터 지금 이 다윗이 가져올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궤가 기랏 야림에 있을 때는 아직 사울왕도 등극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를 볼 때 이제 처음 가서 20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그 사무엘상 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미스바에 모아놓고 성회를 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미스바 성회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약 한 50년의 간격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기랏 여아림에서 그 있게 된 지 약 70년이 지난 후에 지금 다윗이 가져온다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미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히브리 말로 벤이거든요. 그 벤인데 그 벤허 있죠. 벤은 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벤도 아들이고요. 손자도 벤 아들이고요. 또 후손도 벤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웃사와 아효는 그 아들이라기보다도 자손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웃사와 아효가 자기 집에 그 수십 년 동안 이 하나님의 궤가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실까 오는데 백성들이 온갖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 군악대가 동원된 게 아니라 완전 국민악대가 예, 동원이 되었습니다. C번 하나님의 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절 볼까요?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예, 소들이 뛰고 웃사가 궤를 붙들었답니다. 여기서 뛰다는 단어는 그 흔들리다, 휘청거리다의 뜻입니다. 예, 그 소들은 예, 원래 이렇게 날뛰는 짐승이 아닙니다. 사실 그 날뛰는 것은 그 말이죠. 그걸 왜 이렇게 소가 이렇게 했을까를 사실 생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민수기 22장에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 그 웃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고 했는데 그 붙잡다가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을 때 잡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웃사는 하나님의 궤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예, 자기가 다 통제해야 되는 것처럼 예, 자기 집에 한 70년 있었으니까 예, 자기 것인 것처럼 예, 생각을 했습니다. 2번 소들이 뛰어서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치셔서 웃사가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의 크기가 이 가로가 그 2.5규빗이고요. 또 세로 폭이 1.5규빗, 그 높이가 1.5규빗의 그 직육면체의 형태입니다. 그 1규빗은 요 팔꿈치 끝에서부터 요 손가락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1규빗은 45.6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의 크기는 68.4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거나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수레에 보면 우리가 수레이고 그다음에 수레 보통 평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레에 그 바퀴가 1m짜리였다 해도 그 이제 그 50cm에 이렇게 연결하게 되니까 그 폭이 그 높이가 전체 다 해도 한 1.3m 뭐 그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꾹 눌른 웃사가 누른 거예요. 그렇게 꾹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딱 누르면서 사람들 보고 괜찮아 내가 충분히 이거 통제할 수 있다고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의 궤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장식품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가 죽은 그곳 지명을 다윗은 무엇이라고 명명했습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 베레스 웃사는 웃사를 침이라는 뜻입니다. 즉 웃사를 징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분하여서 그러니까 화를 내어서 이제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 아마 하나님께 약간 처음에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뽑아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예. 그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을까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 곧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이 있나 보다라고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레스 웃사가 웃사를 침인데 그 웃사의 뜻이 힘, 강함, 위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 것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니라 예, 세속적인 가치관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하나님께 치심을 당합니다. 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더 큰 힘으로 삼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베레스 우사해야 합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치십니다. F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10장 8절 한번 볼까요? 구약 227쪽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레위 지파가 궤를 메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궤는 레위 지파 특히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메고 옮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웃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으로 메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으로 쉽게 가려고 하면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7번, 다윗이 3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바알레 유다, 예, 기랏 예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갖고 오게 했습니까? 우리 2절로 돌아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게 하려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예, 다윗은 분명히 궤를 메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그 설명하는 말이 좀 깁니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궤는 하나님 자체를 뜻하고요. 하나님의 궤는 어느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궤입니다. 예, 즉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패전하고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길 때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 궤라고 했습니다. 역시 설명이 깁니다. 예. 예, 그렇게 빼앗겼어도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궤는 시간을 초월해서도 하나님의 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서 그 궤를 메고 오라고 했습니다. H번 아미나다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나올 때 웃사와 아효는 그것을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3절 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예, 새 수레에 싣고서 왔습니다. 예,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뽑혔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예, 웃사와 아효가 주인 행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70년 동안이나 그 집에 있었으니까 그 교회에 대한 막강한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알았다 하더라도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웃사와 아효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에 70년 동안 있었지만 이거 옮길 때는 그래도 잘 옮겨야지 생각을 하고 새 수레에 그 올렸습니다. 예, 그것은 블레셋의 방법입니다. 나의 새로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오래된 방법이 낫습니다.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이 실패한 후 궤는 한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10절 11절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옮겨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 예, 하나님의 궤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그 오벳에돔은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이방인이 아니라 레위인으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드가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가 아니라 그 단 지파의 그 땅 지역 중에 가드 림몬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이 그 11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말이 다윗에게 전해질 때 또 한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궤를 옮길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웃사에게 손을 이제 대신 것이 다윗이 어쩌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아 하나님께서 이 궤를 옮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벤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석 달 있어도 아무 일이 없고 예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니까 아 옮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더욱더 또렷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12절에서 13절은 이제는 씻지 않고 궤를 메고 예, 또 기뻐서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A번 12절에서 15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2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에벳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살진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예, 메다입니다. 메다. 그 궤를 메어 나올 때 그 여섯 걸음을 걷고 예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예 그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뭐 삼보일배처럼 삼보일배는 세 발 걷고 절 한 번 하는 거죠. 그 육보일제 예, 여섯 발 걷고 그 한 번 제사 드렸는 거 아니고 예 여섯 걸음 한 번 걸어 본 겁니다. 이제 옮길 때 만약 그때 또 만약에 그 우사를 치실 때처럼 누군가를 또 치면은 이제 옮기는 게 아닌 거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옮기는 거 괜찮구나 해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옮기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옮길 때까지 이 걸음 지켜주십시오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 진담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이 시작하신 그 강원도 항지에 예수원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스위스 그 에글이라는 곳에 가면 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시작한 라브리가 있습니다. 그런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된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골짜기들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드러내는 제일 좋은 도구입니다. B번 다윗은 궤를 모셔오는 것이 기뻐서 다리 살이 보일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16절 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예, 심중에 업신여겼답니다. 다윗을. 성경에서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여자들만 원래 춤을 춥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여인들이 속어치고 춤추지 않았습니까? 또 그 입다가 그 깐몬 자손 물리치고 올 때 그의 딸이 예, 춤추며 맞았거든요. 또 우리가 그 사무엘상 볼 때 그 살폈듯이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 예, 그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속옷치고 춤추면서 다윗과 사울왕을 환영했거든요. 성경에서 그 다윗이 춤춘 유일한 남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을 보고 이 그 미갈이 비웃었는데 그 미갈이 이 그 비웃을 때 이 장면을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렇게 소개되는 것은 그녀가 사울 집안을 대표하고 아마 그 사울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갈이 창으로 그 자기 남편을 내다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 언약 그 하나님의 궤를 그 옮겨왔으면 저렇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참 품이 있게 옮겼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은 언약궤 자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 오직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었죠. 미갈은 남편 다윗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사모하고 존중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자기는 평생 공주로 살고 예, 고난을 겪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다윗은 그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는 서로 격려를 잘 해주어야 서로 세워집니다. 예, 예, 미갈이 이런 그 다윗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참 이 가정이 비극적이 된 것의 원인입니다. 사실 이들의 만남부터 사실 어떤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분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정당화 이런 것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예, 예견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번 하나님의 궤를 모시오는 일을 완수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었습니까? 19절 볼까요?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예 떡 한 개, 예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예, 그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그 표현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그 표현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람을 깊이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삭개오가 예 그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세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착취했을 겁니다.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이 착취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예. 주님을 깊이 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눈에는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개의치 않았던 사람들이 비로소 들어오게 됩니다. 10번, 집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20절 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예, 다윗은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복을 빌어 주러 왔습니다. 그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었다고 하는 것은 예, 맨살을 드러내었다는 의미이고요. 예, 그 의미는 곧 채신머리 없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왕답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러 왔는데 미갈은 속된 말로 완전히 초를 쳤습니다. 예, 부부는 또 가족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초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예, 초쳐서 고쳐지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초치고 비난하고 또 바른 말도 예, 얄밉게 하면 듣기 싫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인생이 바뀌면 우리는 다 정말로 거룩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예, 사람은 그렇게 초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로 변화되지 않고 격려로 변화됩니다. 2번 다윗은 미갈에게 자신이 춤을 춘 것은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21절 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예, 여호와 앞에서. 예. 그 영화 오래돼서 내용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아저씨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아저씨라는 영화의 제일 유명한 대사가 이겁니다. 너희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보고 사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한테 죽는다. 나는 오늘만 산다. 다윗의 말을 이렇게 요약하면 미갈에게 하는 말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너는 사람만 보였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 사람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은 이 21절에서 그 두 번 반복해서 여호와 앞에서를 말합니다. 자신은 예,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 미갈이 정말 다윗의 하나님을 깊이 알았더라면 예,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워서 들어오는 모습에 예, 그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들어오는 딱 모습을 보고 그 한 손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 이 대화로 인해서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미갈의 모습은 예, 몰락한 사울 집안을 보여주는 단면과 같습니다. 다윗이 미갈과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왕이 되긴 했지만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에서 지금 왕위까지 자리에 왔고 미갈은 공주 출신입니다. 예. 그 지금은 이제 대등해도 예, 이전에는 다윗이 미갈 앞에서 주눅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남편이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주눅 들면 건강한 속사람,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어렵습니다. 아마 미갈이 이때 다윗을 격려했더라면 예, 미갈도 다윗도 훨씬 더 새로워졌을 겁니다. 예, 참 비극이죠. 예, 6번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 웃사와 아효는 자기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조상 때부터 70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예. 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궤를 올리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방법, 또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삶의 제1원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나번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예, 베레스 우사, 예, 강함을 침입니다. 그 베레스 우사의 삶을 산다. 예, 베레스 우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베레스 우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욕망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위에 두지 않습니다. 또한 베레스 우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루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다루어집니다. 답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 사무엘상 하면서 사무엘상의 주제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수 있고 예, 사람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세울 수 없습니다. 예, 미갈이 예, 다윗과 미갈이 그 좋은 예입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며 거짓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며 거짓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담이 아니라 농담으로 받으면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로 받으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것이 더 화려해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그것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해줄 것 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존중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메어줍니다. 예,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내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메고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시편 18편 1절 2절과 시편 19편 9절 10절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하나님의 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0년 동안 난공불락이었던 시온산성인 예루살렘도 차지한 후에 7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알레 유다의 아비나답의 집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를 돌보며 지켰던 것은 참 훌륭하였지만 웃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궤를 옮기려고 하지 않고 더 모양새를 내고 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술에 위에 실으며 궤가 흔들릴 때에 마치 자신이 궤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그 궤를 붙들었던 것은 참 아쉽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레에 싣는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깨에 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과 믿음에 베레스 우사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위에 우리의 생각을 올려놓으려는 것을 베레스 우사하게 하시고 성경의 가치관 위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을 베레스 우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며 거짓이나 부분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임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820만 명이 넘었고 44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겸비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바뀌어야 할 부분이 바뀌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진담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려는 것을 베레스 우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